시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경륜들을 사도 바울의 귀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다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자비와 궁의를 베푸시는지, 주께서 행한 일들을 잘 주목해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고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감사와 송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는 우선은 그 일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바를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 기자가 신자들의 교과서인 성경을 기술해 나갈 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기술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로서 구원과 심판을 언급한 다음에 창조를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시의 출발점인 창세기 1장 2장에서 작정과 예정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언급하고 있고 뒤이어서 그 죄로 인한 즉각적인 결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7장으로 가보시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지요. 특별히 17장에서는 할례로 언약을 인치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택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8장과 19장에 가서야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해서 선택은 18장에 가서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계시는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의 근거가 수요나 선함에 달려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에 관한 이 말씀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기 위한 선택, 다시 말해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선택에 대한 말씀이지 영원한 구원에 대한 선택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는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 일이 곧 영원한 구원을 위한 선택과 직결되는 일이었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요. 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외적 언약, 내적 언약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구원에 관한 선택은 사실은 신약에 가서 에베소 1장과 로마서 9장 그리고 11장에 가서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사역의 시작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가서야 사실은 선택을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런 순서로 기록을 하고 있는가? 교육학적으로 볼 때 창조부터 시작해서 타락과 구원 그리고 구원의 시작점으로서 선택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합당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년 동안 살펴봤던 신앙 고백서들의 순서도 모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직신학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 고백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도 12장, 14장에 가서 창조와 섭리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죄와 타락은 14장, 15장에 나오고 16장, 17장에 가서야 타락한 사람과 관련된 선택이 나타납니다. 도르트 신조도 마찬가지예요. 타락을 먼저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서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다른 사람은 버리기로 예정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뇌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제기됩니다. 왜 누구는 되고 왜 누구는 안 되지? 이왕 궁휼을 베푸실 바에 아예 다 궁휼을 베푸시지 왜 누구에게는 궁휼을 베푸시고 왜 누구의 마음은 강박해 하셨지? 어떤 사람을 궁휼이시고 어떤 사람을 강팍케 하시는 책임이 하나님 그분께 있다면 마음이 강팍케 된 책임을 왜 우리 인간이 져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시의 순서를 따라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완벽하게 지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불평할 게 없습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세상을 이처럼 만들었습니까? 왜 세상에 가난과 질병과 불행과 이별이 난무합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본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그 마음에서 꾀를 내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범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아니하셔도 되는데 그게 사실은 공평이에요. 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큰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 선택과 예정교리를 이해하면 별로 의문이 생기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초가 우리 가운데 놓이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이 주어지다 보니 이런저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선택과 예정에 대한 모든 의문이 다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지으셨고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시간 속에 거하고 있고 시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 그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부모님이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이해가 돼서요? 선생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나를 이렇게 하시지? 내가 할 때는 이렇게 나를 조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거꾸로 나를 조련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일이 우리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합작품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주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많은 분들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예를 초월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들을 계속 해대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뭔가? 이런 인생들의 각종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의 경륜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찌하여 허물하시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되는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 중에는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진노의 그릇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제 본문 24절에서 이 그릇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신 그릇이 누구인지를 24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한 로마 교인들 곧 우리다. 그들 중에는 누구도 있습니까?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유대인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방인도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혈통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궁휼히 여기시고자 무조건적인 선택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구약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 속한 자들이 보편 교회 일원이 되는 이 일은 아담 안에서 교회가 신 아담 안에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때 이미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보편 교회를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해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남보다 월등한 선과 경건을 행했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크신 궁휼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가 그분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6절과 24절이에요. 바울은 앞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4절에서는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과 24절을 참고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하는 혈통하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을 따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육적 혈통을 넘어서서 보편적 교회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중단 잡족들이 따라 나왔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때도 라합이 들어오고 모압 여인 룻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보편교회 모습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어떻습니까? 최초의 이방교회라는 안디옥교회 안에 누가 있었죠? 헤롯의 첫동생 마나엔,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게르는 검다는 뜻이죠. 니그로. 아마 아프리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도 보편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헤롯의 첫동생 마나인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 보편교회 일원이 되는 이 일에 혈통이 장애가 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물론 안타깝게도 서방개혁교회 가운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가보면 백인 1세국으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 가면 거의 다 흑인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혈통과 상관없이 빈부 격차가 해소되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성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날에는 이런 인간의 죄성이라는 장애가 있긴 하지만 혈통의 장애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가르침이 설득력을 얻어서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야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일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세 번씩이나 보이시고 고넬료 집에서 하인이 파송이 되고 그 사람의 안내를 받아 고넬료 집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런데 일단의 할례자들이 왜 당신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갔는가 라고 비난할 때 베드로가 소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신약교회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담이 허물어져서 명실상부한 보편교회가 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5절 26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유대인들 중에도 단지 남은 자들만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27절부터 29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 다시 말해서 혈통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보편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보낼 때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 자체가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호세아 1장 10절과 2장 2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호세아서를 찾아놓고 설교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 10절, 호세아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호세아서 강의를 했지요.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2장 23절을 또 보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구절 말씀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또 하나의 말씀은 내 백성 아니었던 자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8세기 때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선지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로밤 2세는 이스라엘의 제2중기를 이끌었던 사람이거든요. 삶이 풍요로우면 사람은 방자해지고 더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상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흩어져야 돼요. 그리고 로암미라는 말처럼 로라는 말은 아니라는 뜻이죠.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라는 뜻이죠.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이 선언을 들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궁휼히 여겨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아니라고 하는 이 자들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의 어담에 따라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따라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내 영혼 안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자기 안에서 찾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깥에서 루터가 말했던 낯선 의, 하나님 그분께 두게 되면 소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문 25절 26절에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과 호세아 2장 23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호세아 본문의 순서와는 거꾸로 배치해 놓았습니다.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휼히 여김이여라는 호세아 2장 23절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1장 10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처럼 순서를 도치시켜 놓았는가? 그것은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시킨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신약 시대 백성들에게 적용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지 한 부족에게만 국한되는 교회가 아니라 온 민족에게 확대된다는 것을 의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호세아의 예언이 이방인을 부르신 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 안에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을 신약시대에 성취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라고 하면 모두가 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친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상교회도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면 부르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은 10장에 가서도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듯이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일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0장 앞부분에는 선택을 말했죠. 그 다음에 10장 후반부에 지금 부르심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호세아서를 인용한 궁극적인 이유는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선택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구약 예언서를 통해서 인용하여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또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부터 23절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찾아놓고 설교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시대적 배경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대로 호세아서와 같은 주전 8세기예요. 다른 것은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선지활동을 했다는 것이고 이사야는 남유다를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남유다는 여호와를 거스렸고 여호와를 거스르는 유다를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였습니다. 아수르 어떤 나라인가? 이사야 10장 5절과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징계하는 막대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사용되었던 아수르를 심판하실 뜻을 나타내셨고 결국 역사 가운데 아수르는 아시리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용하였던 아수르를 심판하셨는가? 심판하신 목적은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범위와 분수를 넘어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참된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약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을 부러워했습니다. 우리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면서도 그래도 나한테 그런 권세가 주어지면 좋겠다. 돈 많은 부자들을 비난하면서도 그래도 나에게 일확천금이 주어지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아수르를 치심으로 세상 권력은 참된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수르를 심판한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들의 재능이나 건강이나 돈이나 인맥이나 그 무엇을 믿었다가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워진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죠?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여러분들이 뭘 의지하세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이 뭔지는 여러분들의 자랑이 뭔지를 아시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과 신뢰가 있는가, 그 여부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품어야 되는 자들이거든요.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이것이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공동체가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내가 직업이 뭐고 내가 몇 대째 믿어왔고 내가 얼마나 돈이 많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말은 뭘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꺾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그분을 참된 신뢰와 믿음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아수를 심판하셨는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목적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심판하시죠? 제가 이사야서 강의를 할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호세아서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선지자들의 많은 메시지의 내용이 심판이지만 선지자들이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은 구원과 회복이에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왜 하는가?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를 그냥 박살 내실 요량이었다면 삶의 기회도 줄 이유도 없습니다. 바로 심판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너희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다가는 심판받는다, 징계받는다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회개함으로 돌이켜 하나님 그분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방 나라를 심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요. 본래 의지에 대해는 하나님 그분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그것들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과정은 고난과 징계의 과정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불신앙으로 행한 일로 인한 극심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라야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이델베르 요리다 배우면서 왜 비참을 계속 말하는가? 왜 비참을 계속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의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일은 모든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징계할 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녀는 납작 엎드리지만 평소 부모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녀는 어떻게 하지요? 불평, 불만을 털어놓든지 심각에는 배워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수를 들어 쓰셔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도 있었지만 마음이 강박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이하 인용되고 있는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이 그거지요.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기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 솔로몬 시대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되죠. 무슨 내용이 자주 언급됩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졌다는 사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지만 구원은 남은 자만 얻게 될 것인 것이죠.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남은 자는 말하자면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남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롯과 롯의 두 딸들이었습니다. 선자 이사의 아들의 이름 스알야숩, 무슨 말입니까?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말이죠. 남은 자 사상에 대한 내용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데요. 아모스 5장 15절에도 나타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남은 자를 불쌍히 여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분수를 모르는 죄에 대해서 공의의 법칙에 따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로 벌을 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벌받을 죄인을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기로 작정한 자, 예정된 자가 공의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법칙과 질서를 넘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궁일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사야서의 또 한 구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이사야 1장 9절 말씀 인용하고 있죠.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7절부터 8절을 보시면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보돈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온이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워싸인 성읍이라는 이 말은 예루살렘이 대적에게 지금 실제로 에워싸여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 가운데 즉 멸망의 한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다 그냥 그 불꽃이 그냥 다 사라져버릴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매섭게 심판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부 시온을 남겨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같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원칙에 따르면 사실 여러분과 저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느냐? 우리가 뭐가 낫고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남은 자들이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스스로 행한 공적이나 힘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노와 심판 중에라도 구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남겨놓으셔서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왜 지옥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요즘에 안 믿는 분들의 그 말이나 뭐 문구나 뭐 뉴스를 들으면 정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정치권에서 일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농객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보세요. 거기에 어떤 인간다움이 있습니까? 그냥 매우선 말로 그냥 받아칩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그런 본성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본성대로 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자비와 궁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선지 활동을 펼쳤던 호세아 선지자와 남유다를 대상으로 선지 활동을 펼쳤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구절들은 단지 구약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는 것을 넘어서 불순종하는 피조물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를 거부했을 때 거부한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통첩, 마지막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를 죽여버렸으니 더 이상 용서받을 다른 길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군과 자비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함과 같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악을 행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크신 자비와 공의를 베푸셔서 자신과 동일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받아 누린 이 궁휼은 단지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궁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궁휼이 확대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궁휼이 언제 뻥튀기 되었는가? 뻥튀기라는 말은 사실은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닌데 어떻게 궁휼이 확대되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궁휼이 확대되었습니다.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뭔가? 하나님의 궁휼이요 자비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신대학 원장을 역임하셨고 또 총신신대원 원장을 역임하시고 또 저희 교단에 속해 있는 합동신학원 원장을 역임하신 박윤선 목사님 그분의 곁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분이 제가 10년 동안 사역했던 화성교회 장경재 목사님이었어요. 그 장경재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그분은 기도를 오랫동안 하시는 분인데 학교에 오셔도 새벽에 오셔도 한 두세 시간 기도하시고 강의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항상 앞에서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시는데 다 가도 끝까지 남아있으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장애의 목사님이 도대체 이 어른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해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봤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매우 단순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만 계속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몇번 들었지만 이게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았는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왜그 어른이 그렇게 기도했는지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방법 이외에는 우리의 이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을 길이 없어요. 당신 나한테 이런 말 했지, 나한테 이런 표정 지었지, 그때 이랬지. 이 생각이 항상 머물러 있는 한그 사람을 보면 얼굴이 돌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나를 자비롭게 하나님의 긍휼로 대하지 않으셨는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정말 고생한다. 나 같은 남편 만나서, 나 같은 아내 만나서 고생합니다. 부모도 자식도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맞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는가? 교인도 그렇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훨씬 훌륭한 목회자를 만났더라면 훨씬 더 상태가 좋았겠죠.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함께 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는 보편교회고, 그 보편교회는 유대인만을 겨냥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리하여 이방인도 들어오고, 그리고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남은 자가 될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게 구약 교회도 나타나고 신약 교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국민이 확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건, 그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임을 만난 사건이죠. 귀신 들린 딸을 둔이 여자 소리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대답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너 같은 이 이방 여자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러 온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한술더 뜨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 취급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잖아요.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 누가 참 이스라엘이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무관한 사람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혈통을 넘어서서, 국경을 넘어서서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택은 차별 없이 이루어지는 선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선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믿어진다는 게 신비롭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신비로워요, 정말. 어떻게 이 내용을 믿게 되었고, 단지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내용에 내 영혼을 맡기게 되었을까? 이 복음의 은혜를 따라 산다면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이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지 못했는지 어떻게 알수 있다고 배웠습니까? 선택의 거울은 그리스도 예수죠. 가나안 여인이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나왔잖아요. 거래 속에 나와서 자신의 선택을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책 들춰보고 내가 선택받았는가 절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늘 그리스도에게 피하여 들어가는가? 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늘 구하는가?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귀한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